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3월 20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도 참 많이 해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흑인이 시위 도중 사망한 사건 때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얀마에서도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과 시위를 하고 군부가 이를 탄압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방탄소년단과 NCT 등에 열광하던 미얀마의 K-POP 팬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그들은 해시태그 Save Myanmar, 그러니까 미얀마를 구하자는 문구를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써가면서 거리 시위에도 나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치 얘기나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하는데, 부모님 세대는 사실 수백 명이 죽었던 1988년 민주화 시위 실패라는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 그럴 테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르다라면서 미얀마의 K-POP 팬들이 연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뭐 군부처럼 총을 들 수는 없지만요. 손전화와 컴퓨터 자판을 들고 싸운다는 거죠. 미얀마의 이런 젊은이들은 과거 미얀마와 비슷한 불행한 사태들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잘 이룩한 한국이 현재 미얀마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뉴스를 오히려 보기 힘든 미얀마에서 한국에서 나온 미얀마 관련 뉴스를 다시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돌려보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K-POP 아티스트들의 모국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주는 한국에 대한 생각도 더 남달라져서 이렇게 K-POP 팬들이 더 연대하고 있다는데요.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더 미얀마 사태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성공을 위해 미얀마 국민들이 폭력 진압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더 힘을 써주면 좋겠네요.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하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요.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관광객이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제 관광객은 3억 8,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4% 줄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관광객이 5,700만 명으로 8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 6위 뉴스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 고용 상황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44.6%는 매우 악화, 32.7%는 조금 악화라고 답했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취업 일선에 있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매우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위 뉴스입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인근에서 중국 선박 220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이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21일 외신 및 일간 필리핀 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지난 7일 남중국해 내 이이지에서 중국 해상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선박 약 220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관계 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측은 성명을 내고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남핵 및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올해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20일 저녁 온라인 오자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함에 따라 일본 국민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3위 뉴스입니다. 21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북한인 33명이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형 버스를 타고 대사관을 떠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상하이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날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김유성 대사 대리는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사 대리는 쿠알라룸푸르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위 뉴스입니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북한인 문철명 씨가 미 당국에 구금됐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현지 시간 20일 미 연방국 FBI에 구금됐습니다. AP는 문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인도된 첫 북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씨는 2008년 쿠알라룸푸르로 이주하기 전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금지된 사치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의뿐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선적을 지원하기 위한 부정 서류를 만든 혐의도 있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지 상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접국들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인 미나시우스시에서 시작돼 P1이라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은 브라질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1,195만 459명, 누적 사망자는 29만 2,752명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출발을 해주시나요?
네, 북한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1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덕천 승리자동차 종합공장에서 설비 문제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네.
이 중에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상자가 몇 명인지는 지금 명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네.
최소 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3명을 제외한 다른 부상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부터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혹시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일단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있고 예. 여기에다가 사고 당시에 불규칙하게 들어오던 전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 상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된 건데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네. 최근 자동차 공장에 배치됐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막 공장에 배치된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기계 조작도 좀 미숙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네, 소식통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설비 작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 현장에 투입됐고
네.
기계 조작이 좀 미숙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배치받은 인원들에 대한 설비 작동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 빨리 생산량을 늘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덕천 승리사업 자동차의 경우는
네.
설비도 지금 뭐 문제지만 그 기능공들이 네.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시달려서 최근에 이 사회 초년생들을 네. 바로 좀 배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인력 부족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응 어떨까요?
우선 이제 공장에서는 예. 사고 소식이 퍼질까봐 노동자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네.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부상자가 여러 명이고 또 세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을 해서 지금 주변에 소문이 쭉 돌았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주민들은 이제 10대 아이들이 안타깝게 죽었다. 사고의 책임이 기업소와 당국에 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아무리 지금 자력 갱생을 한다고 해도 낡은 기계가 새 것이 될 수 없고
네.
없는 전기를 뭐 돌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냐. 기본 설비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만 많이 하라고 다그치니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당국의 책임을 묻고 네.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정말 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자력갱생의 의미가 뭔지 북한 당국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경 봉쇄 작전을 위해서 함경북도 종성군 국경 지역에 투입된 폭풍군단 소속 군인 두 명이
네.
지난 10일에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지뢰를 밟아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연이어 지금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군인 두 명이 이제 근무하다가 두만강 기슭에서
네.
밀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됐나 봅니다. 원래는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보고를 네. 안 하고 강가에 접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발생 직후에 두 사람은 함경북도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 1차 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군 11호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명은 시력을 상실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한 명은 팔과 다리를 네. 잃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시력과 팔다리를 잃게 되는 게 정말 큰 사고인데 이런 소식을 북한 군에서 들었을 거고 또 보고도 받았을 텐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소식통에 따르면 군 상부에서는 예. 세 가지로 원인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첫째로는 사고를 당한 두 군인이 평소 지뢰 매설 구역이나 지형지물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했다. 일단 자기 책임이 네. 있다. 그리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급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명령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잠복 근무 중이던 이들이 개인 영웅주의에서 순찰 근무 성원들과 합동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밀수 정황을 포착해서 잡게 되면 뭐 포상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고
네.
좀 움직였다. 이게 사고 원인으로 뭐 또 짚었고 특히 이제 군 상부에서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친 군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 중대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상급에도 문제가
네.
있다. 그러면서 중대장, 정치 지도원까지 책임을 물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음 아픈 소식들만 두 가지를 또 전해드리게 됐네요. 언제쯤 지금 북한에 좀 좋은 소식 들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좀 자주 들리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룹 하이포와 아이유 씨가 함께 2014년에 발표한 봄 노래로요.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봄의 캐럴이라고 불리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봄만 되면 널리 불리고 들리는 곡이라고 해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 같네요. 봄의 캐럴송 하이포와 아이유가 함께 부르는 봄, 사랑, 벚꽃 말고 들어보시죠.
길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통해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최근 화제가 된 전 세계 경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종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대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개발도상국 말 그대로 이제 선진국보다는 좀 지금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들 가구의 3분의 2가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 인구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해 하루 수입이 10에서 50달러 사이인 전 세계 중산층 인구는 25억 명으로 전년보다 9천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수입이 50달러 이상인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떨어진 인구도 6,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인구는 약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넘어올 것으로 지금 현재 이런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산층 규모가 좀 많아야 안정적인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중산층에서 이탈이 심화됐다는 것은 결국 빈곤층 역시 많아졌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같은 기간에 네. 빈곤층이 1억 3,100만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네.
이제 뭐 빈곤층 기준은 뭐 하루 수입이 2달러에 못 미치는
네.
네, 그런 이따요.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19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졌잖아요.
네.
실제 하루에 10에서 20달러 버는 계층은 2011년 전 세계 인구의 13%였으나
네.
매년 5천만 명씩 정도 계속 이렇게 늘어났고
예.
또 2019년에는 세계 인구의 18%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어떤 경제 기반을 갖췄던 예. 거죠. 인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의 확산으로
네.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 전 세계 중산층의 확대 추이가 일단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빈곤층 증가는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늘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올해부터는 예.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네. 빈곤층은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올해 최대 1억 6,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현재 세계은행은 추정하고 있고요.
네.
실제 선진국들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제 GDP죠. 7.4%의 규모를 경기 부양과 피해 지원을 위해 썼고요.
네.
또 신흥시장 국가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3.8%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은 2.5% 정도를 각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나 어떤 계층 간의 회복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뭐 아직은 뭐 바로 빈곤층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하루빨리 어쨌든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 코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 구글이요.
예.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올해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올해 이제 구글이 네. 신입 직원을 만 명 이상 뽑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선포한
예.
셈이죠.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피해 사례를 좀 벗어나서 예. 회복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
네.
입장에서는요. 최소 1만 명 이런 채용 계획은 1년 전과 좀 사정이 완전히 네. 달라진 건데요.
1년 전에 어땠나요?
일단 지난해 네. 4월만 해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CEO죠.
예.
사내 메일을 통해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채용 일정을 전체적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실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회사 수익 자체에 악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고
네.
있다. 이런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구글 CEO가 협업하고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것은 구글 문화의 핵심이라며 채용이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의 악영향을 넘어서 기업 성장의 개선 기대감을 현재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의 기대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악영향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고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에 나서주면은 또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구글과 네. 뭐 협력 업체들도 있고 그렇죠. 자회사들도 있고 이제 구글이 점차 사업을 확대해가고 회사 몸집이 커지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선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규모 투자 소식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글은 이제 70억 달러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데이터 센터와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채용을 많이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짓겠다는 건데 현재 이제 구글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러면 사무실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재택근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쉽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오늘 네. 9월부터 이제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방침을 허용하겠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3일에서 4일간은 네. 이제 무조건 사무실을 나와서.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향후 늘어나는 인원까지 확장하면은 사무실은 아무래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제 올해 투자금은 미네소타주와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북부 등 세 곳에 새 사무실을 짓는데
네.
이 돈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합니다. 이미 간판 수입업 광고 외 영역에서 새 성장 동력을 발굴했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앞서서 한번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새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왔어요. 이런 계획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구글은 2018년 이후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를 2배 이상 늘렸고
네.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 이게 뭔가 인공지능이랑 관련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북한 주민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데이터 센터는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이제 IT 서비스 제공하는 필요한 장비를
네.
한 대 건물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뭐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네.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설을 말하죠. 뭐 이럴테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IT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보가
그렇죠.
워낙 방대하잖아요.
네, 우리의 검색 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한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현대 자동차가
네.
차량을 더욱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뭐 라인을 생산한다던가 뭐 공장을 짓겠죠. 뭐 그런 것처럼 구글도 이런 데이터 센터를
네.
더욱더 확장함으로써 여러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 셈인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또 데이터 센터도 짓고 하면은 뭐 결국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구글이 이렇게 나서면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타치폰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혁신형 타치폰인 폴더블 타치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화면이 반으로 접히는
네.
폴더블 타치폰 제품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라고
예.
밝히면서 혁신형 기기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예.
중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IT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네.
타치폰 기업 중 하나가 샤오미와 오퍼인데요. 이르면 상반기에 이들 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먼저 샤오미가 관련 제품에 그 이제 중국 정부의 전자기기 인증 3C 인증 페이지에 등장을 했다면서 출시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이제 공개된 이미지만 좀 보면요. 샤오미의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2와 굉장히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처음 내놨을 때 정말 이거 혁신 제품이다
네.
평가가 됐었죠. 정말 타치폰 시장에 새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을 정도인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이 시장에 또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업체는 어떤가요?
네, 일단 올해 1분기에 화웨이를 제치고 중국 그 타치폰 시장 1위로 올라선
네.
오포도 상반기 이제 뭐 같은 그 기간 안에 이제 예. 첫 번째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포가 이르면 4월 중에 이제 첫 폴더블 폰을 대중에 공개하고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는 발표할
네.
전망입니다. 오포의 이제 폴더블 폰은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클랩셀 타입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이 대표적인 이 클랩셀 폴더블 폰인데요. 저도 뭐 실제로 한번 보기는 했어요.
네.
뭐 저는 일단 비싸서 쓰지 않아요. 쓰고 싶어도 네. 제가 핸드 네. 이 타치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잘 사용을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좀 아깝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전화만 하시는구나.
그렇죠. 전화와 네. 어떤 이제 메시지 정도만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타치폰에서 이제 한 번 더 접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접히는 건데 이 화면이 주름도 안 가고.
맞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예, 화면이.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이 타치폰이 떨어뜨렸을 네. 때 액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액정이 안으로 말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안전성도 안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치폰 좋은 거 들고 네. 다니면은 또
주위에서 많이 쳐다보죠.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네.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 해당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니까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네.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맞아요.
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샤오미와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이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 이런 네.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도 뭔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에 이런 네. 어떤 흐름을 인지하고요. 하반기였죠. 폴더블폰 3종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1등은 늘 불안하죠. 쫓아오는 2등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2와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후속작과 더불어서 보급형 신제품이 최소 한 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저는 이제 이 폴더블폰이 정확히 뭐 얼마다 이런 건 네.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000달러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일단 비싸서 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이거를 좀 가격을 낮춰서 삼성전자가 좀 이 시장에 더욱더 이 확대 나갈 방침인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애플 역시 그간 이제 네. 폴더블폰을 여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진 맞아요. 않았었어요.
네.
이제 뭐 워낙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도 있었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시제품 제작 소식이 또 나오고 있고요. 출시가 임박했다. 뭐 이런 지금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이제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시기는 2023년이 현재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출시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을 따라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대세가 폴더블 폰이라면 접히는 폰이라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미국의 주요 IT 기업도 뛰어들게 된다면 이 시장의 성장 전망이 좀 뛰어나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폴더블 폰 출하량이 560만 대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성장할 전망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전체 출하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말이 73%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절반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폴더블폰은 삼성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정도인데요. 압도적인 1위인 거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하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기업과 미국의 애플까지 입성을 하면은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이 시기는 2022년 하반기나 늦어도 2023년쯤 될 거다 이렇게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부진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미국 기업인 구글이 새로운 투자와 대대적인 고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살펴봤고요. 중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잡히면서 경기 회복도 본격화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01년에 데뷔한 보이그룹 오션은 세월이 한참 흘러 과거의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예전의 미모와 실력,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팬들과 시청자들이 더 감격하고 환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션이 2002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은 이정철 기자와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보나요?
고 정주영 현대고덕 명예회장을 만나볼 건데요. 지난 21일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 타계 20주년을 맞아서 한국 언론에서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정주영 명예회장은 남북경협사업 등을 통해서 북한에도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청취자들 중에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의 20주기를 맞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문을 통해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 끌고 북한으로 가는 장면 봤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주영 명예회장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이죠.
네, 맞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입니다. 한국 산업 근대화의 주역, 세계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등 다양한 수식어가 방증하듯이 한국 현대 경제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네.
그가 세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의 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집안은 가난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공한 흔히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기업가라고요?
그렇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가난한 집에서 출생했지만 자수성가를 그렇게 크게 한 건데요. 그는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통천군은 북한에 속한 지역인데요. 통천 성전소학교를 졸업한 그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를 판 돈 70원을 들고 가출해서 부도 하역일과 막노동을 한 적도 있고요. 신당동의 쌀가게 북흥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3년 만에 쌀가게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23살이었고요.
네.
점원이 가게 주인이 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당시 쌀가게 주인은 노름에 빠진 아들에게 실망해서 성실하게 일해온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가게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지만 뭐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셈은 또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정주영 명예회장은 그 후 여러 기업을 세우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주인이 되어 운영해오던 쌀가게를 닫게 되는데요. 당시 일제가 시행했던 배급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이후 그는 아더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우는데요. 직원이 8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네.
지금의 현대자동차라는 글로벌 회사가 탄생하게 된 씨앗이었죠. 그 뒤 정주영 명예회장은 1950년에 현대건설, 1967년에 현대차, 1975년에는 현대 미포 조선 등을 세웠는데요. 이게 한국의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세운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을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으로 탄생시킨 계기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설립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1970년에 들어서 조선소에 눈을 돌리는데요. 하지만 당시 자본, 기술, 경험 등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하거나 비웃었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봐 해봤어? 라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도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정주영 명예회장은 당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사장 사진 한 장과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한 장을 가지고 영국 버클레이 은행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죠.
네.
이후 추천서를 받으면 돈을 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인 롱바텀을 찾아갔는데요. 그때 롱바텀 회장에게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면서
네.
이렇게 설득해서 추천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한국 최초 조선소인 현대미포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조선업 강국으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정주영 명예회장 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정주영 명예회장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업적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정지영 명예회장의 업적에는 저선서 건설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동차 산업 진출 등이 있는데요.
네.
먼저 1976년에 순수 국산 자동차 1호인 포니를 만들어냅니다. 그전까지는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네.
포니가 나오면서 국산 자동차 생산의 희삭을 알린 거죠.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있는데요. 한국의 동남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서초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네.
흔히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현대건설이 맡았는데 2년 5개월이라는 세계 최단 기간에 완공하는 기록도 남깁니다.
와, 정주영 명예회장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또 남북 경협 사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주영 명예회장이 남북 경협 사업의 서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1998년에 정주영 명예회장은 통일서라고 불린 서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네.
이후 여러 번 방북하면서 호화 유람선 금강, 벙내어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고요. 1999년에는 현대건설이 평양에서 체육관 건설 기공식을 가졌고
네.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사후인 2003년에 완공하는데요.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합니다. 이처럼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한 것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까지 유치하면서 대북산업의 문을 연 거죠.
네, 쌀가게 직원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1세대 기업인까지 정말 화려한 이력을 보여준 정주영 명예회장인데요. 이번 20주기 추모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추모는 청운동 정주영 명예회장의 옛 자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20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정명예회장의 20주기를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옛 자택에서 현대가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 제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참석자별로 시간대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주영 명예회장의 업적이 담긴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서 20주기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 20주기를 맞아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훌륭한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인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지만 요즘에도 날씨가 가끔 춥죠. 봄이 왔지만 어제는 제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도 춥더라고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라는 말인데요. 중국어로 겨울은 겨울 동자를 써서 똥이고요. 가다는 취, 봄은 춘. 이건 정말 봄 춘자의 발음 거의 그대로네요. 자, 오다는 라이입니다. 자, 이걸 다 이어붙여서 똥, 취, 춘, 라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겨울이 간 지 언젠데 아직 춥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겨울이 완전히 떠나야 봄이 온다는 의미에서 똥, 취, 춘, 라이, 똥, 취, 춘, 라이 라고 말씀해 보세요.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월 23일 화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평북과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8도, 해산 영하 7도, 강계 영하 2도, 함흥 영하 1도, 개성 청진 0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도, 해주 원산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8도, 신의주 12도, 해산 청진 13도, 강계 해주 15도, 개성 16도, 평양 사리원 17도, 함흥 18도, 원산 1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6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3% 상승한 1,74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11% 하락한 26.2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1.22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관광객이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제 관광객은 3억 8,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4% 줄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관광객이 5,700만 명으로 8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 6위 뉴스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화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 고용 상황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44.6%는 매우 악화, 32.7%는 조금 악화라고 답했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취업 일선에 있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매우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위 뉴스입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 인근에서 중국 선박 220척이 대규모로 정박 중이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21일 외신 및 일간 필리핀 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지난 7일 남중국해 내 이이지에서 중국 해상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선박 약 220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관계 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측은 성명을 내고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남핵 및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올해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대외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20일 저녁 온라인 오자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함에 따라 일본 국민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3위 뉴스입니다. 21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북한인 33명이 중국 상하이행 여객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현지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형 버스를 타고 대사관을 떠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상하이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날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김유성 대사 대리는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사 대리는 쿠알라룸푸르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위 뉴스입니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북한인 문철명 씨가 미 당국에 구금됐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현지 시간 20일 미 연방국 FBI에 구금됐습니다. AP는 문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인도된 첫 북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씨는 2008년 쿠알라룸푸르로 이주하기 전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금지된 사치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의뿐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선적을 지원하기 위한 부정 서류를 만든 혐의도 있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지 상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접국들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인 미나시우스시에서 시작돼 P1이라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남미 인접국들은 브라질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1,195만 459명, 누적 사망자는 29만 2,752명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단됐던 비무장지대 견학이 일부 재개됐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다른 안보 견학장들도 재개장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사실 이런 봄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으로도 굉장히 볼만해요. 통일을 염원하는 어르신들, 이런 봄이면 늘 봄나들이 삼아서도 그곳을 방문하고 기도를 드리며 낙을 삼으셨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질 못해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다시 가능하게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곳을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남북의 평화, 화합과 통일도 하루속히 가능해지길 더 간절히 염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 선물입니다. 차지현 씨는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여성 뮤지컬 가수 중 한 명입니다. 뮤지컬 서편제의 노래 중 한 곡인데요. 차지현 씨가 부르는 살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